고린도 후서 52번 메시지 사도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변명 세 번째 고린도 전서가 가리키는 바에 의하면 고린도인들 가운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을 통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되돌려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진보된 화해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되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의 사도 직분이었습니다. 지방교회 안에서 가장 미묘한 것은 사도들, 즉 그리스도를 교회들에게 공급하는 자들에 관해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선결 조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주제를 마지막까지 간수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여전히 많은 문제들에 쌓여 있고 그들 가운데 상황이 잠잠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의 사도 직분에 대해 말하기가 적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 변명할 적당한 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린도인들은 잠잠해졌으며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때가 마지막 문제, 즉 믿는 이들이 그의 사도 직분에 관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지방교회에서든 마지막 문제는 항상 사역하는 자들, 즉 사도들과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에 대해 변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사도적 권위를 변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그가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변명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한결 쉬웠을 것입니다. 항상 자신에 대해 직접 말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10장부터 13장에 걸쳐서 바울은 그의 사도 직분을 변명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병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사도들에 관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사역하는 자인 바울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마지막 4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만일 디모데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을 위해 이것을 하기가 한층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장들을 쓰는 데 있어서 바울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적 교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10장부터 13장에 걸쳐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유대교도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거리인 유대교도들 자신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교도들을 다룸에 있어 바울은 10장에서 먼저 사도들의 전쟁의 병기는 육체가 아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말합니다. 10장의 다른 곳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는 그의 제안 안에 머무는 반면 유대교도들은 그들의 한계를 지나쳐 나갔다고 말합니다. 10장에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이 교리로 주입되었다는 것과 적어도 그들이 유대교적 교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0장 5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가르침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이론들과 높아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반역적인 사상들이 고린도인들에게 주입되었으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역적으로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이론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의 필요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반역의 근원은 유대교도들이었습니다. 유대교도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지나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에 따라 아가야 지경을 유대교도들에게 할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지나쳐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결과 사도들의 관할 구역을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도들을 대항하여 자신을 변명하면서 바울은 서신 안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언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장을 이해하는데 곤란을 겪는 이유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바울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반복하여 2장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이 장에 대한 배경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역사와 배경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 장에 있는 바울의 느낌을 알고 그의 영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고린도후서 10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 가운데 거역을 조장했던 유대 교도들을 다루기 위해 이 장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10절은 믿지 않는 이들을 언급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을 언급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측량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실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교도들은 자신을 지나쳐 나아갔으며 사도들의 관할 구역을 침범했습니다. 그와 같은 지나침은 항상 반역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에 믿는 이들 안에 있는 거스름의 원인이었으며 이는 바울로 하여금 높아진 생각들과 반역적인 이론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할 필요를 갖게 했습니다. 10장에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 같은 반역에 대항하는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반역과 더불어 합당한 범위를 지나쳐 나가는 것을 봅니다. 다소 강한 말씀들. 비록 바울이 10장에서 강하지만 11장에서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그는 유대 교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사역자들도 자기를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3절에서 가장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모양을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이는 거짓 사도들은 모든 길에서 참 사도들의 외양으로 자신들을 꾸몄습니다. 14절은 사탄이 거짓 사도들의 근원임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좌절시키기 위해 괴휼 안에 있는 사탄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의 천사들은 빛에 속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두움이며 또한 그의 추종자들은 어둠 안에 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교통이 없습니다. 15절에 있는 의의 사역자들은 의의 사역을 수행하는 참 사도들입니다. 사탄의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전적으로 불의입니다. 의는 불법과 착할 수 없습니다. 11장 15절에서 바울은 유대 교도들을 지극히 큰 사도들로 언급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지극히 큰 사도들, 즉 정도를 능가한 사도들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단어적으로 13절과 12장 11절에 언급된 그러한 거짓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 거짓 사도들은 사도들의 참됨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에 와서 다른 영과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를 전한 유대 교도들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유대 교도들을 놀랍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이 뛰어난 일을 하여 고린도인들을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유대 교도들은 사탄이 한 것과 아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의 사역자들로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묘사하는데 네 가지 용어, 즉 거짓 사도들, 괴율의 역군들, 지극히 큰 사도들, 사탄의 사역자들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또다시 유대 교도들을 언급합니다. 이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는 다른 인격을 의미하며 다른 영은 다른 본질의 영을 의미하며 다른 복음은 다른 부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유대 교도들은 사도들이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많은 어휘들, 즉 예수, 영, 복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전파하고 일종의 어떤 영을 사역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복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가졌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유대 교도들은 웅변가였으며 매우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지식에 정통했으며 신약의 복음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 말함에 있어서 바울은 매우 담대하게 그들을 거짓 사도들, 괴율의 역군들, 사탄의 사역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들을 풍자하여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유대 교도들을 잘 용납했다고 말합니다. 잘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아름답게, 이상적으로 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반어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를 용납했던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그를 더욱 용납하기 바라는 그의 갈망을 표현합니다. 이제 이 9절에서 그는 그들이 거짓 사도들을 아름답게 용납한 것을 언급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을 그렇게 잘,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용납한 것 같이 나를 더욱 용납하기 바란다. 이것이 이 9절의 시작에서 이는 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오늘날의 유대 교도들, 당신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바울이 직면했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상황은 그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도시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유대 교도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사도시대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놀라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 당시의 상황이 원칙적으로는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반대에 부딪힐 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회복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를 생각할 때 심히 괴로워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괴로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사도시대에 바울이 직면했던 상황과 원칙적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반역적인 가르침을 굴복시키기 위해 싸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그가 직접 일으킨 교회 안에 있는 그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어떤 거짓 사도들, 괴율의 역군들, 사탄의 일꾼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거스려 반역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먼저 와서 전파함으로써 많은 고린도인들이 주께로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여전히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어떻게 마게도냐에 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측량해준 구역에서 전파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바울에게는 다른 곳에도 계속 전파해야 한다는 느낌이 그의 깊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럽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시아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그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숙고한 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에서 사역하도록 부르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전파의 결과로 고린도에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경과한 후 유대 교도들이 고린도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 교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몇몇 고린도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며 그들에 의해 자극되거나 최소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어떤 이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게 했으며 그와 그의 사역을 반대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고린도인들을 도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과 사도 바울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고린도인들이 바울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바울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다루는 데 4장을 할애할 필요를 갖게 했습니다. 우리는 10장에서 바울이 매우 강한 것을 보았으며 11장에서는 그가 더욱 강한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그는 거짓 사도들, 괴율의 역군들, 사탄의 일꾼들, 지극히 큰 사도들을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유대 교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였다면 거짓 사도들에 관한 바울의 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인들 가운데 있는 반역적인 생각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싸우는 방법. 계속해서 유대교적 가르침에 대항하여 싸우는 바울의 방법을 보기로 합시다. 11장 1절에서 그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너희가 과연 나를 용납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말을 쓴 것은 강요된 사도의 자기 변명과 자랑을 반어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지나간 모든 일에서 나는 현명했었으나 지금 나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말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기에 앞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기를 청한다. 분량밖에 미련하게 자랑하거나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열심은 그의 아내에 대한 어떤 남편의 열심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처녀라는 말은 신랑을 위한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는 선포에 의해 사탄은 패배당하고 모든 유대 교도들은 좌절당합니다. 바울의 시대에서나 우리의 시대에서나 유대 교도들은 전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사랑스럽고 귀한 분으로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에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대 교도들이 사역하는 것은 우리로 종교를 위해 열심내도록 부추깁니다. 오늘날의 유대 교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가르침은 이단적이며 우리의 종교를 파괴시킨다. 이것은 우리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반대된다. 수세대와 수세기에 걸쳐 유대교도들은 그들의 종교를 보호하고 전통적인 교리를 고수하는 데 열성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에 온 유대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버릴 수 있는가? 이 사람 바울은 이단적이다. 그는 율법을 파괴하고 할례를 거스른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의 끝장을 의미한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틀렸는가?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무엘, 엘리야 또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틀렸는가? 오직 바울 그자만이 옳단 말인가? 사도로 너희에게 온 바울은 정죄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울 시대 유대 교도들이 말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오늘날도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주의 회복을 반대하는 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위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가르침만이 유일하게 옳은 가르침인가? 우리는 지방교회에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것을 패배시킬 것이다. 이것은 끝내버려야 한다. 주 예수를 사랑하도록 분발시킴. 현명한 바울은 교리에 관해 유대교도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에 대해 열심낸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그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남편에게 중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말합니까? 12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것은 깊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며 주 예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일어나게 합니다. 매우 자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집니다. 몇 페이지의 메시지를 읽은 후 당신 안에서는 주 예수를 향한 부드러운 느낌이 일어나며 당신은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생각은 복잡하여 삼일성이나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의문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삼위 양식설에 대해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사역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의 일부분을 읽은 후 당신은 다시금 신랑이신 주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시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 예수, 사랑스러운 신랑이시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회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당신은 교파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모든 교파가 틀렸는가? 오직 한 도시에 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진리인가? 그러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유대교도들은 의문을 제기시키지만 참된 사역은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자극시킵니다. 오늘날의 유대교도들은 믿는 이들을 흔들어 주 예수를 단순히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돌이켜 우리의 관심을 주 예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11장 2절에서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려지기 위해 한 남편에게 중매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런 주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며 나는 그분의 처녀의 일부이다. 나는 교리나 신학을 주의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나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사역만을 관심한다. 그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며 사모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2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성도들 속으로 깊이 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11장에서 바울이 유대 교도들, 즉 거짓 사도들에 관해 말하는 데 있어서 좀 강한 요소를 지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표명하기에 앞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을 신학생이 아닌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단일함과 순수함. 3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러나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과 같이 너희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일함과 순수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 말합니다. 단일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단순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단일한 마음을 가진 충성과 단일한 생각을 가진 신실함을 말합니다. 바울의 염려는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의 생각이 부패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였지만 뱀이 이화를 속인 것 같이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한 단일함과 순수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어떤 고린도인들은 이미 이렇게 부패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고린도인들이여, 나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단일함과 순수함을 지키기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유대교적인 가르침과 종교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단순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신랑이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교리나 신학을 회복하는 것이 주의 회복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유일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분께만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이 남편에게 인도되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께 속하는 한 우리는 보존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를 적시며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네 장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거기에는 교리나 신학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스런 인격의 유일하고 우주적인 남편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께 정결한 처녀로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고 그분께 매혹되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전하며 우리로 거룩게 되고 변화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의 회복은 신학이나 전통이나 종교나 신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인격이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끌렸으며 정결한 처녀로 그분께 드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만을 주목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대체하는 어떤 것도 허락치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고 우리의 생각은 단일하며 우리의 전 존재는 그분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전하고 성결케 하고 적시며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그분의 회복입니다.